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성전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듣자 수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접근하여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같이 짓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날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르되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짓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짓기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대적할 변호인들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바사의 고레스 통치 기간 내내 심지어는 바사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그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에스라서 1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았는데 그 요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첫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와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불타 없어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유다에 잡혀와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곧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리더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아들과 딸 낳고 손자까지 낳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사업도 일궜고 친구도 많고 인정도 받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바벨론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면 100% 고레스 왕의 선한 결정, 소수 유다 백성들의 희생을 치르는 믿음의 결단이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00%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그 다음 2장에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밝힙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고레스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포함해서 모두 4만 2천여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약 5% 정도,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추정해도 10%가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시종일관하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 방법대로 예배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무가 잘려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 해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쌓고 성전 터에 번제단을 쌓은 겁니다. 상번제를 포함해서 주요 절기 행사를 회복시킨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레위인들 모든 백성 하나가 되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파운데이션 지대를 놓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옛날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회고하면서 슬퍼서 소리질렀지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성전 기초만 놓은 것만 보고도 기뻐서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출발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축은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중단되고 맙니다. 20년 후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4장에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우리 사랑의 4장의 첫 번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원어 순서대로 골격을 번역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이 들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유다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전에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주변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 땅,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 인근 지역에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딴 나라 영토로 이주시키고 딴 나라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정착시켜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남아있는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 이들이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이들은 혼혈아 자손이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했던 남유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만들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가?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의 자손,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짓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 여기 예수아가 빠져있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빠져있고 레위인들이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 건축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일, 정치적인 행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로 너희와 같이 짓게 하라.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이 요청하는 근거를 밝힙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부르고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도 부르고 찾고 예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재해석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덧붙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 핫돈 시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시제를 보시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노라. 우리는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대를 이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다음 왕인 40년 후에 왕이 된 에살핫돈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2절에서 한 말은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수도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정확하게는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잡아먹자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아수르로 잡아간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하나를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수없이 봤습니다마는 옛날 고대 민족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근원적으로, 그리고 설령 아주 소수 민족에게는 근원적은 아니지만 치명적으로 영토의 개념이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토마다 자기의 관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들이 조치를 취한 게, 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 신의 법을 몰랐기 때문이니 그 신의 법을 아는 제사장을 하나 돌려보내서 가르치게 하라. 언뜻 들으면은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혼혈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타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고 일부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짓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결같이 You have nothing to do with us 라고 그래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매몰차군 얘기고 아주 냉정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집을 지으리라. NASB 성경을 보면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지으리라. 이 말을 하면서 지혜롭게 정치적인 핑계를 댑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했지 그때 너희를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100%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 100% 정치적인 핑계를 댄 겁니다. 물론 당시 고레스 왕의 엄명을 어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돕자고 했는데 180도로 돌변해서 방해 공작을 빕니다. 저희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들의 방해 전략은 셋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둘로 언급하는 것 같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셋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첫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 우리말 번역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의역을 해서 유다 백성을 낙심시켰다고 번역합니다. 둘째는 건축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낙담시키고 그 다음에는 두렵게 만들고, 셋째 카운슬러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을 거쳐서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방해 공작을 폈다. 여기 세 번째, 카운슬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는 것. 어떤 학자들은 바사 왕의 카운슬러였던 그 지역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저지시키려고 했다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근처에 있는 총독들이 아니라 바사 왕, 왕궁에 있는 그 보좌관들, 그들의 마음을 뇌물을 주고 회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저지시키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의 반대 공작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을 때까지, 성전을 완성한 후 70년 후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아주 단순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여호와께 집을 지으리라. 이 말은 오늘날 모든 가치관, 모든 사람을 용납하기 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정서에 100% 어긋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차별적일 수 있느냐? 이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피붙이 형제들인데,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왜 우리는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은 좀 너무한 말이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부터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말씀.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를 수백 번 확인하셨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지 봐야겠다. 깨끗한 양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한 대로 이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미안하게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주소들은 하나님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첫째 십계명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제1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2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늘이건 땅이건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이방인들의 방법처럼 예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되어 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어긴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줄줄이 어길 것은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악하게 살고 추악하게 살고 무정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재기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남겨놓은 소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교훈을 받았어야 됐는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가 그 땅으로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친정 식구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되리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들과 결혼하고 예전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그다음에 아람 그리고 두로시돈, 여기 사람들이 섬기던 신만 섬겼는데 이제는 그들 더하기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섬긴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끌고 온 우상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하는지 기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붓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더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 사람만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종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니면은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섬기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도 없기에 아무나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킨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 형제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질문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인데, 건물 같이 짓자고 하는 것인데,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 아닌데 왜 그것까지 반대하느냐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하는 얘기. 사단이 처음에도, 사단은 거짓말의 자식입니다. 아비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요만큼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발판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는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안방까지 들어와 갖고 이제는 교회 전체를 다 바꿔놓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우리 몸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그러한 생각들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몸, 이거는 썩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 이것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따라서 지상에 사는 동안 몸은 어떻게 살건 상관없다. 술 마시고 또 간음하고 뭘 하든지 이건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썩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썩어 있어도 그 몸이 부활한다. 영체를 입는다. 말씀합니다. 늘 그릇과 내용물은 같이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백성은 그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내 영만, 마음만 하나님께 거룩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조차도 그 설계와 구조와 모양과 그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와서 같이 성전 짓자 하는 거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지만은 건물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교회와 나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마치 교회인 줄 생각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상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강제로 하려고 그러고,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필코 이루어 가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회사, 학교, 관공서 등등에서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의 삶 살면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살기 원하듯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 권리를 이해해 주고 그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의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는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오면 그들을 사랑하고 같이 잘 살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같이 멍에를 메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나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전략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돕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성경 보는 견해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때의 문화는 오늘날 문화와 천지 차이로 다르다. 너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대마다 다른 진리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것을 지나서 이들의 삶을 보고 또 그 말하는 동기들을 다 들여다보고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 외에 많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함께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 불러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66권에서 중복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거 한 군데서만 하신 얘기가 아니냐 하는 반론을 펴지 못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곳에서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통 교단들, PCA 교단, 한국으로 구태여 비유한다면 장로교 가운데 합동교단, 그 그리고 교신교단, 고신교단, 그리고 미국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남침례 교단, 미국에서 오순절 계열의 조그만 보수교단들, 이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낙태, 안락사,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주사 놔줘서 죽게 하는 것, 외국인 차별, 공의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협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그리고 서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뜻입니다. 저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사실을 뜨고 보는 것,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회 공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하고 교회의 멤버십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예배 방식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서 오래 있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의 얘기는 이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make sense 돼가고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조언과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이 알건 알지 못하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 목사가 말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분은 역시 성경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의상 사단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그대로 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사단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창세기 3장의 뱀과 같이 간교하게, 인간적으로 아득 설득력 있게, 때로는 종종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자녀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syncretism이라고 하죠. 종교 혼합주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다른 것도 같이 믿는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인가?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 모던 세대에서는 그래도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진리를 인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 진리, 이거는 믿지 않지만은 상대 진리는 인정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이게 진리고 나한테는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믿는 거 열심히 하라고. 나는 내가 믿는 거 할 테니까 나한테 믿으라 하지 말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나는 경건 생활할 수 있고 최소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떠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그 모든 세대 후에 포스트 모던 세대는 아주 악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진리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하한 진리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무조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는 겁니다. 가장 큰 예가 한 20여 년 전서부터 미국 전국에 몰아닥친 악한 열풍입니다. 뭔가 하면은 기독교 서클에서 회장을 뽑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서클 회장을 뽑으면은 당연히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학교에 소송을 걸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학교 행정관들이 그들의 압력에 넘어가서 그것을 요구하는 기독교 서클은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벌써 20년 전서부터 미국이 그렇게 됐고 여기 롤린스 칼리지도 그렇게 된 지 오래 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은데 크리스천들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많은데 안수집사가 그렇게 많은데 입번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라면 당장 우리에 보내지 않겠다고 다 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당장 기부금 내지 않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뼈가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진리,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것을 선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고 나오니까 독선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 혼자 독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법정으로 끌고 가갖고 그런 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억만 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 받지 못하고 다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멸망당할 자들 얘기를 왜 듣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하고 망령된 주장을 오래전에 했던 그 포프가 했던 그 캐더릭과 손을 잡고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목회자로까지 세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교단과 같이 우리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그런 교회와 예배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100% 무시해버리고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였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그때 이후로 모든 나라는 다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나타났는데 유일신만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황제 신전에 와서 같이 고개를 숙이면 된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니라.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취해 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독단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면은 절대로 기독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포하고 가슴판에 새기라고 한 진리 아주 간단합니다. 솔라로 시작합니다. 솔라. Only 라틴어로 솔라입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 성경으로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 보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동성연애자 니네들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권투선수에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그건 동물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으로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 번째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세상의 임금은 종이기에, 아저 사단이기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나와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안 믿었을 때는 평안하게 살았지만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죽기 살기의 싸움이 전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사단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과 어찌 사귀며,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불법과 함께하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상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입니다. 어찌 우상과 일치할 수 있으리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영생으로 이루는 문은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은 열 개 지파는 버림을 받고 두 개 지파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갔지만은 가서 다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해 갖고 거기서 엉덩이 붙이고 살았고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아마 5% 정도 되는 사람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 겁 주는데 장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시고 저와 같이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하옵기는 구원을 이뤄가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구원받으면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과 같은 전철 밟지 않고 지상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삶 누리다가 나중에 모두 천국에서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로부터 유일하게 배우는 것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비록 세상 역사학자의 말이지만은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외롭지만은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홀로 여호와께 집을 지으리라 했던 그러한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 아무리 달팽이 걸음으로 발전하고 거북이 걸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우리 올랜도 인근 지역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전으로 날아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짹짹거리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